여러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건 뭐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일이죠. 아, 이 충격이 가시기 전에 또 다른 충격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줄 알았더니 트럼프 가족 전체가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권력 실세 중에 실세는 누군가요? 혹시 아십니까? 딸 이방카죠. 이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브레인이 바로 그의 딸 이방카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죠. 여러분, 이 이방카와 쿠슈너는 이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1등 공신입니다. 이그 트럼프의 그 천박하고 극단적인 이미지를 이방카와 쿠슈너가 아주 세련되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상쇄하면서 상류층의 사람들을 설득했죠. 아, 사람들이 트럼프는 믿지 못해도 이들이라면 뭐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쿠슈너는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이렇게 이제 임명되었다고 등용됐다고 이렇게 이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방카는 어때요?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쿠슈너는요, 쿠슈너의 아버지가 폴란드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쿠슈너는요, 정통파 유대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입니다. 이방카 역시 이제 이 쿠슈너와 결혼하면서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최고의 실세가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뭐 쿠슈너의 빌딩이 이제 맨해튼 5번가의 666 빌딩이죠. 물론 뭐 제가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이번에 이제 그 내각 그 장관들 중에서 주택 도시 개발 장관에 임명된 벤 카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니까 이 미국 내 서열 16위 자리라고 합니다. 벤 카슨이 누굴까? 이 한국인들에게는 좀 생소하겠지만, 저는 벤 카슨의 책을 두 권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벤 카슨은 존스 홉킨스 병원, 거기에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경외과 의사 정도가 아니라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신경외과학의 선구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해낸 그 의사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뭐 종종 있지만, 여러분,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를 분리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얘기가 이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미국에서 이 벤카슨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벤카슨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가? 이 벤카슨 역시 유대교는 아니지만, 철저한 안식일 준수 교인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이렇게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철저한 안식일 준수자들이 언제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임기 동안 짐승의 폐에 환란이 있을 것인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럼프의 임기가 다 마치기 전에 짐승의 폐에 환란이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속히 세상 역사를 마치시고 재림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아무튼 트럼프의 임기 때뭐 짐승의 폐 환란이 있다면 이 안식일 준수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참 이들의 행보를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미국은 짐승의 폐 환란을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 각주의 FEMA, 그러니까 FEMA는 미 연방 재난관리청이라고 해요. 이 FEMA. 자, 그런데 FEMA가 지금 포로 수용소를 계속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 FEMA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음모론이 아니죠. 엄청난 뉴스들이 많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FEMA 캠프가 각 지역마다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아주 희한하게도 그 캠프라는 곳의 그 모양의 이제 철조망이 전부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뻗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관들을 찍어내고 있죠. 마치 유태인 대학살을 연상시키듯이 그러한 수용소들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피마 캠프 안에서 단두대까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캠프 안에 단두대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피마에서는 사람들을 목매달아서 죽이는 연습까지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는 666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아 염려 마십시오. 우리들은 짐승의 표가 오기 전에 다 들림받을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순교는 우리에게가 아니죠. 아, 우리가 아직 들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환란의 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기만당했기 때문에 저기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그 회복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11 이후에 제정된 애국법은 영장 없이 체포하고 재판 없이 감금할 수 있다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괄하는 사실상 전 세계적인 계엄령을 준비하는 그런 법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단일 종교에 반대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잠재적인 테러분자, 테러리스트로 누명을 씌워서 처단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은 무서운 법인 것입니다. 경제가 붕괴되거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면 모든 언론과 자유가 박탈된 그런 통제 국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빅브라더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은 이미 빅브라더의 시대입니다. 어떤 단일 세력이 이미 세계를 통제하고 있죠. 자, 여러분, 최근에 나사의 직원이었던 그 에드워드 스노든, 아마 잘 알 것입니다. 한동안 세계가 떠들썩거렸죠. 뭐 그 스노든 이야기를 뭐 자세히 하지 않을지라도 이 미 국가안보부가 야후 계정을 가진 그 이메일을 가진 5억 명의 그 이메일을 감시한 사실이 밝혀져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야후뿐만이 아니라 구글의 지메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죠. 여러분, 영국의 이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의 소설 1984년 거기서 비롯된 용어가 바로 빅브라더입니다. 자, 그런데 백과사전에서조차 이 빅브라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 빅브라더의 실체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소설 속의 그것과 흡사한 감시체제가 현대에 이르러 실제 사회에서도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의 규모와 맞먹는 국토안보부가 설치되고 이들의 감시 행동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애국법이 통과된 상태이다. 여러분, 이 사전에서조차 이 빅브라더에서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아, 여러분, 이 우리의 마지막이 심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역사를 곧 끝내시는 그러한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짐승의 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먼저 6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셨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무리가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4절, 15절, 14,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성공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지지율 90%, 민심이 전부 예수님께 와 있어요. 배고픈 군중을 먹이셨죠.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경제 성장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베풀고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이제 출사표만 던지면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아마 이 역대 선거에서 가장 압도적인 표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청와대까지 고속도로가 쫙 뚫렸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너무나 슬퍼하시면서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왕은 준비가 됐는데 백성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시려는 그런 나라와 그 백성들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달라요. 왕은 준비됐는데 백성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준비됐는데 그 속에 있는 백성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이 아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자기 기만 속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지금 되풀이하고 있고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역사를 되풀이하는가? 열심히 회당 다니고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몹시 기다렸으면 어떤 사람이 좀 나타나가지고 좀 특이한 일을 하면 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침례 요한이 왔을 때 또 그 침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추궁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메시아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만당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같은데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군중들처럼 큰 무리가 되어서 따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재미있고 떡도 먹여주니까 배불러서 동네 서커스 구경하듯이 그렇게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클럽에 안 가도 드럼과 현란한 조명에 맞춰서 춤추고 박수치고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각종 문화생활, 사회생활, 교회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도 부르고 가수도 불러서 교회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 왕국의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들이 눈을 뜨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성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 왕국을 세우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60절부터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와, 드디어 우리가 장관 되는구나. 아, 총리는 누가 될까? 베드로? 야고보? 아, 이 지금 뭐 넘치는 지지율을 보면서 지금 한창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물리쳐 버렸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정치적인 감각이 없어서 말이지 이게 되겠는가 이거 말이지. 굴러드럼복을 그냥 차버리시다니. 아,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아주 지금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에게 그렇게 속상하느냐? 그러면 인자가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만히 이 세상을 보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삽니까? 진리 때문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 기적으로 만든 떡을 먹고도 그 떡이 아직 소화도 되기 전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두려워서 함께 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때문에 말씀과는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소리쳤습니다.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히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앞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신자들이 앞으로 성령을 핍박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절할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먹고 성령의 음성이 매일의 생애로 들어와서 자기의 성품이 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가득해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이 역사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음성에 매일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국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흔들림이 있고 교회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선교센터마다 모든 단체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마지막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 전에 정말 구원하실 백성들을 고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이제 예언된 시간이 다 됐고 내가 이제 재림해야 되겠는데 자, 내 백성들이 좀 준비가 됐나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직 연글지가 않았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뜨거운 뙤약볕과 좀 더 강한 바람을 준비해서 열매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늘 성품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 성품을 갖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기와 고난과 흔들림을 통해서 하늘에 데려갈 성품을 갖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800년대 영적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감격이 너무 가득 차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했어요. 하지만 정한 날이 되었을 때 쓰디쓴 실망뿐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개혁을 일으켰던 그 신실한 성도들이 여러분 소규모 집단이 아니라 당시 미국에서만 해도 약 20만 명 엄청난 인구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찾아보기 힘든 정말 영적 대부흥이었어요. 그런데 대실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언의 성취고 경건의 부흥이었던 재림운동인데 왜 대실망을 당하도록 계획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것은 재림운동에 속해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쭉정이를 다 내보내시고 정말 알곡만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이상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만 명이 전부 나가버렸어요. 아니, 좀 대형교회 만들어서 좀 더 조직적으로 선교하고 교세도 좀 넓히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초대교회 때 하셨고요. 종교개혁 당시에 하셨고 1800년대 재림운동 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또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자, 여기 66절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위한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아니, 기독교인을 위한 짐승의 표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긴가? 현재 열심히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짐승의 표입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진리를 전하고 있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짐승의 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이죠? 자, 6장 66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슬픈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왜요? 왜 떠났습니까? 아니,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배도 불렀는데 왜 떠났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보다시피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번을 들어주셔도 안 따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아희생의 생애,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허영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세고 독선적이어서 견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쭉정이가 알곡과 분리돼서 다 나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에 괴유한 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미움과 악함과 분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기꺼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개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오히려 변명하고 화를 냅니다. 이건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이것까지 무너뜨릴 순 없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허락해 주실 거야. 성령께서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진리의 등을 돌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됩니다. 외적으로 어디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성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도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흔들림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내적인 경험이에요. 어디 흔들려서 어디 나가고 어느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뭐 어느 모임에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그 교단이? 그 단체가 그렇게 구원을 줍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는 흔들림은 흔들림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흔들려 나간 상태입니다. 나갈 것이 아니고 이미 나가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다 흔들려 나간 상태다, 그 말입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나는 누구일까?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번지르르하게 말을 아무리 잘해도 흔들려 나간 상태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장소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물론 간혹 우리가 이 세상과 물질주의가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간혹 유혹이 오고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더 깊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이기심과 교만과 자존심과 비방과 술수와 당짓는 일과 편가르기와 참소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변명하고 핑계만 하면 그것이 자기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는 기만 속에 빠져서 자기의 부족과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진리로 매일 무장하고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을 두지 않게 되면 다 흔들려 나가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똑같이 같은 장소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온전히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흔들려 나가 있는 상태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참 슬프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하는 말씀이 67절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7절, 68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저기 알라스카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SSTV 생애의 빛에 속해 있든지, 장로교에 속해 있든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마시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걷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다 흔들려 나간 상태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믿은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자주 무릎을 꿇는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경험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지식이 아니고 그 말씀이 자기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 너무 그립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다툼과 분열과 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에 따라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이 올 때 갑자기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그날에 능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언제 말씀하십니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할 때, 순수한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내가 편견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호소가 들리지가 않아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나의 정당성이 너무 커서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것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온 교회는 서로의 차이를 다 없애는 그런 교리로 지금 연합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너무 편만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도 깨어있는데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지금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마지막 때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많은 교회가 뭔가에 취한 듯 염려하지 말아라, 잠에서 깨어나지 말아라, 그렇게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염려치 말고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환난이 올 것이다, 속지 말고 주의하라, 이겨라, 견뎌라, 끝까지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비밀 휴거가 있고 나중에 공중재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할 환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견디고 이기라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책에서 지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신할 것이라 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알곡과 쭉쩍이가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나는 흔들려 나갈 준비가 완료된 상태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어제 내가 쭉정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알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알곡이 됩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에 핍박이 몰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올바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흔들림이 있습니까? 가정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교회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흔들림만 흔들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흔들림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서 진리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흔들려 나갈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기뻐하다가 흔들려 나갈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개인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죽는다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시여, 지금 죽어가고 계십니까? 그냥 죽으면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죽어가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주여, 이 일에 대하여 죽여주십시오. 저 일에 대하여 죽여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너무나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보게 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게 될 때 그때 쉼이 있습니다. 그때 평안이 있습니다. 그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절절한 고백이 내 영혼에서 터져 나올 때 그게 죽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남들이 내게 잘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지가 않아요.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죄인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낫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고 억울하고 분하고 괘씸하고 또 어떤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의지로 죽어봐야 금방 살아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갑시다. 거기서 죽도록 합시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그 입버릇처럼 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상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라는 이 가슴 절절한 고백과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내 인식 속에서 살아 요동쳐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기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보라고 고난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 비난과 원망을 남들에게서 찾지 말고 그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중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삼자교회가 있고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 비난과 핍박을 받는 지하교회가 있죠. 여러분, 이 삼자라는 말은 이 세 가지를 스스로 한다는 뜻인데요. 자치, 자양, 자전. 그러니까 자치는 외국 선교사를 받지 않는다. 자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자전은 자민족의 힘으로 전도한다고 해서 삼자교회입니다. 이 삼자교회는 정부의 입장과 노선을 옹호하고 정부의 관리 통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이 정치적인 신학일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타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 삼자교회에 대해서도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공산당 인구보다 기독교인 인구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체제가 전복될 수 있구나, 그런 위기의식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이제 삼자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이 삼자교회는 십자가들을 다 철거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각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무단 교회 자체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이 목사들이나 또 교회 관계자들이 아니 우리는 허가받은 삼자교회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항의하면 이 도시에 허락된 교회 수를 넘었기 때문에 철거한다 그러면서 교회들을 철거하고 있어요. 한 번은 불도저가 이제 이 교회를 철거하기 위해서 밀어버리기 위해서 딱 왔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문 앞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옆에 구덩이를 파고 그 사람들을 거기다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간신히 살아나오기도 했는데 사모님은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뉴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삼자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하교회에 대한 핍박은 있었어도 삼자교회에 대한 이런 핍박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삼자교회가 이 정도면 지하교회 핍박에 대해서는 모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저희 중국 지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끊임없이 지하교회다 보니까 박해가 있어 왔어요. 전도자들이 계속 감옥에 가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두 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옆집에서 그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옆집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중국 기독교 정책에 관한 뉴스와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런 핍박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사도시대 초대교회 오순절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태어난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죽음을 내놓았습니다. 스테반은 성난 군중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했고 누가도 잔혹하게 목매달렸고 베드로, 빌립,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돌로매는 산 채로 껍질이 벗겨졌고 인도에 간 도마는 말 다섯이 몸을 찢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날카로운 톱에 동강이 났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돌에 맞아 잠들었고 유다는 기둥에 묶여 화살을 맞았고 요한은 밧모섬으로 외로이 유배 가서 죽노동을 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렸고 바울은 네로 앞에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누구 하나 평탄한 길을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고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길 원하는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눈 한번 감고 신앙의 원칙 타협하면 문제없이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여러분, 신앙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의 중압감 때문에 거의 죽으실 수 있으셨고 잡히신 직후 그냥 바로 사형장에 끌려가서 쉽게 죽으실 수도 있었는데 계속 지체되고 또 지체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갈보리까지 가는 동안 일곱 번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안나스 앞에서, 가야바 앞에서, 산헤드린 회의에서, 한 번은 밤에, 또 한 번은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또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다시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신문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무리들에게서 모욕과 질시를 받으셨습니다. 고문과 고난과 시련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난 곳에 또 상처가 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는데 채찍 맞은 곳에 또 다른 채찍이, 또 다른 채찍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등은 찢어져서 정말 뼈까지 상처가 미쳤습니다. 로마 군병이 가시관을 만들어서 왕관 대신 씌우고 조롱했습니다. 난폭한 폭도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받으셔야 했을까? 여러분, 누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각종 오해와 비난의 말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면전에서 한 대 얻어맞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갖가지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성난 폭도들의 난동보다 견디기 힘든 거짓 증언하는 것들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야유하고 조소하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추측과 억측이 사실인 것처럼 퍼지면서 명예는 사정없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취급을 받으신 이유는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들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다른 번역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딜 수 있는 기회가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만약 준비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똑같은 정신으로 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억울해, 나 억울해, 이건 거짓 고소야, 그렇게 변명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공회와 재판정에 불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언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는 주님의 모본을 실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품이 갑자기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실수도 하지 않고 많은 실패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참 그렇다면 좋을 텐데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레미야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그 시험들을 이겨야 말과 달려야 할 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합시다. 우리를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실패하지 말도록 합시다. 아니 혹시 예수님의 보인을 보이기는커녕 내가 바로 그런 고집 고소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참수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상처받은 감정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조롱과 비난과 박해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줄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길래?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르겠다고 다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헛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으며 무엇을 위해 순교할 것입니까? 저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제가 버림이 될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잠재우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경우는 그 죄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죄인지도 모르고 지는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 지금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용서받을 만한 때입니다. 저는 중국의 박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형제들의 날라야 할 짐이 가벼워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더욱 튼튼하게 견뎌낼 수 있는 등어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 상황에서 중국 교회가 잠에 빠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중국에는 우리를 달리게 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면서 잠을 자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박해가 멈춘다면 잠을 자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박해가 없다면 잠을 자게 되는데 나태하게 되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게 되고 갈등과 적대감, 편가르기, 비난, 질투, 서운함, 상처 주는 말, 오해, 미움, 이기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육신의 소욕과 싸우느라고 아까운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땅에도 정말 속기 핍박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이 없어서일까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런 것들과 씨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버릴 더 강한 핍박이 어서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줄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가 물러갔습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라 불렸던 사람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러가는 제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준비되도록 합시다. 지금 나의 모든 죄들로부터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짐승의 폐의 환란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계획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성품을 통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도록 준비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는 슬픈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이들 가운데 혹시 내가 들어있진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며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미 마음에는 성령의 감화가 없이 차가운 이데올로기에 점령당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바로처럼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능히 설 자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